할렐루야. 새해 첫 주 주님 말씀은 기도하고 감사하면 또 기적이 온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기적으로 참 보내왔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을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겨야 되나,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새해는 더 예수님을 좀 닮고 싶은 소망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천국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은 1장부터 5장을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아주 불행한 시대의 약소국 유다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왕은 여호야김이었고 그때의 활동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과 더불어서 친교하며 유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일러줬습니다. 근데 왕은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애굽에 충성하고 맹세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야말로 벼락같이 예루살렘을 쳐 들어왔습니다. 여호야김은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도 읽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참혹한 재앙, 고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겼습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참혹하게 훼파되어졌고 왕족과 귀족들, 그 자제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바로 오늘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거기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3년 동안 아주 그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뜻은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바벨론 땅의 벨 우상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지만은 단호한 결심, 강한 참 결심으로 거부했습니다. 우상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요구한 환관장에게 은혜를 이제 또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년 교육받고 18살부터 바빌론의 고위관직 이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알지를 못하자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계시로 그 꿈을 이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방에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때에도 역시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바벨론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다니엘의 마지막 최후의 고난과 시련이 이제 소개되는데 왕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벨론 통치가 이제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서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정치, 정권이 다 바뀌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드디어 정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모함과 겉모술수, 거짓말이 시작이 되어지기, 거짓말이 시작됐는데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니엘서 그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민첩한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문은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이 총리를 셋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의 새 주인이 되어지고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울 때에 누구를 어떤 총리를 세워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여러 이런 왕들을 섬겼던 이 다니엘을 기억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정말 귀한 이제 총리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민첩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민첩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느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영에 충만히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일평생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쉽게 휘둘림을 당합니다. 쉽게 세상 조류에 그냥 휩쓸려버립니다. 불신앙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따르다가 결국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솝 우화에 참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시장에 당나귀를 내다가 팔려고 그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그 당나귀를 놔두고 왜 그 끌고 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나귀 등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 탁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는데 큰 나무 밑에 장기를 두던 노인들이 그 당나귀를 타고 간 아들, 아버지가 당나귀 꽃비를 잡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하는 말이 세상에 말이야. 애비는 당나귀를 끌고 가고 아들 놈은 당나귀 등에 타고 가고 말세다 말세 하면서 그냥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야야 아니야 이렇게 내려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은 당나귀 꽃피를 검을 쥐고 이제 앞으로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냇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빨래하는 아당네들이 빨래를 하면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타고 아들은 걸리고 다니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얘야 안되겠다 너도 타라 이렇게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걸 지켜봤던 어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나귀도 생명이 있는데 너무 가엽고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자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는 야야야 내리자 안되겠다 내리자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둘이서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다가 냇물을 건널 때 당나귀가 갑자기 버둥거리는 바람에 당나귀가 그 냇물에 빠져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재미나는 이야기를 이솝 그 우화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신앙에 지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중심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올곧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의 그 삶을 다 털어보니까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허물이 없었다는 말, 여기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책임감이 투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공직에 올라가도 사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해도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좋은 것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총리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며 흠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도덕성에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음해했던 그 사람들, 아마 다니엘 밑에 총리면은 많은 공직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속들이 사람을 불러서 모든 기록을 다 조사하고 주변 인물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심,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함정을 파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심 외에는 다른 것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서를 반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함정을 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됩니까?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파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도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집요한 움직임, 함정을 파는 것, 정치적인 어떤 의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딱 한 가지를 알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을 안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을 딱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로 가는 유도를 택했지만은 그의 됨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 팔 것이다 하는 걸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의논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100% 집니다. 말려듭니다. 사탄의 주요 공격 관심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가난해질 줄도 알고 나쁜 소리 들을 줄도 알고 미움을 받을 줄도 알고 싫은 소리 들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신격화된 그 왕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다니엘은 이미 그러한 일을 전에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두 친구와 함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위기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사탄의 루틴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어디로 지금 어느 쪽으로 누구를 공격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탐심 있는 사람, 육적인 사람을 이용해서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공격합니다. 시험을 주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 쓰임받는 도구가 된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함의 끝에는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 시련, 역경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쉽게 타협하는 사람은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느 때가 될 때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잘 알고 타협하지 않고 뛰어넘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인 여러분이 핍박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면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배낭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그냥 타협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고 사람 안 만나면 되고 연락 안 하면 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됩니다. 대충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면 얼마든지 넓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넓은 길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길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창문 닫고 기도해도 괜찮거든요. 아니 뭐 꼭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돼? 닫으면 되지 그냥. 사람 안 보이게 그냥 기도하면 속으로 하면 되지. 조용히 지내면 뭐 되지. 뭐 꼭대기 옥상이나 혹은 뭐 그 위에 그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지하실에 내려가서 조용히 하면 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 잡아가도 괜찮아? 나 잡아가도 괜찮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다니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다니엘은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약간 좀 모자란다, 저 사람 좀 바보다, 이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난 너보다 똑똑해, 이런 교만함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좀 어리석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녀가 우리 아버지 틀림없이 이때 되면 야단 칠 건데 하는데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있지만 야단 안 쳐. 내가 아버지 앞에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존재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방어책을 강구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신을 지키는 일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싸우기가 싫어서 포기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싶어서, 핍박을 당할까 봐 싶어서 타협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언과 협상과 합의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은 나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따랐다 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했지만은 그 기적은 참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무엇이죠? 다니엘이 굴에서 살림을 받은 것이 기적입니까? 물론 기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적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한 딜레마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살았던 다니엘의 그 신앙의 원리를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식과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적용한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이해, 미리 그걸 생각하고 다니엘의 신앙 이야기는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보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동일한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은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아도 몇 년 더 살 겁니다. 좀 오래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별탈 없이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은 기적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결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예수님을 쫓고 따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어려울 때 감사했습니다.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따져보면 감사할 것 전혀 없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뭘 감사했다 할까? 뭘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했을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총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쩌면 또다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에 몰입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 마음 안에 감사의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고 할 수도,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 해도 그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달려갈 때 원망할 일, 불평할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렵니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큰 숙제를 지금 해나갈 겁니다.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고 오늘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만 제가 신앙일기, 목회일기를 오래전부터 목회할 때부터 써왔습니다. 조금씩 다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뒤를 돌아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기록된 문제와 사건들이 있고 총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펼칠 때마다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표현해야 되고 감사도 표현해야 합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사탄의 루틴이 딱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결국은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했습니다. 그 사자 입을 그냥 막아버린 것입니다. 옛 과거에는 풀무불에서 인자가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런 사건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지금 설명해주고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정치의 영,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들어간 그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모두 다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똑같이 다니엘처럼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죽음의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주소, 지옥 권세를 완전히 주님이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딱 결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살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했습니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2022년 지금 현재 온 세계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만 기적이 오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또 기적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책임 있게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루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결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산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감사하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는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올해 틀림없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여잡고 조용히 한번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걸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